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설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세계로 좀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아주 비극적인 네. 사고가 났어요. 보기 이렇게도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항공. 네. 저는 그 3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다가 수종에다가 잔을 못 참고 그래서 네. 조수사를 동원하고 어쨌든 이제 저는 사망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후 지금 몇 달 안 됐는데요. 예, 이번에 격추가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보잉 777 여객기가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돼 추락했다며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분쟁과 관련돼서 여객기 격추 사건의 원인이 됐어요. 크림반도 분쟁 상황이.
그때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다루고 난 이후에 네. 그 크림반도 거기는 이미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렇죠. 병합을 했죠.
예. 크림반도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쪽 부분에서 동쪽은 친러시아 세력이 있고 이 서쪽에는 친EU 세력들이 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 자체가 이제 친유럽 네, 쪽이죠.
친유럽 네. 쪽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데 반EU, 친러시아 세력 쪽에서 반군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서 사실상의 네. 내전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반군이 의외로 전력이 막강한데 막강한 이유가 러시아에서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무기하고
백업을 해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병력도 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보는 왜냐하면 옷만 바꿔 입으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네. 최근 들어서 상호간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서로 로켓포를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사례가 쭉 있어 왔습니다. 뭐 수송기라든지 이 여객기도
불똥이 그렇게 튄 거군요.
네, 이 여객기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난 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항공사들이 그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가는 항로를 채택을 안 하고 비워왔어요.
뭐 항공 안전조인가 거기서 경고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뭐 4월 달인가.
우회해라. 아하,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대부분 다 우회하는데 말레이시아 항공만 지난번에 왜 그 횡발매된 그렇죠. 이후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굉장히 네. 어려우니까 기름값이라도 좀 아끼려고 바로 우크라이나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이 북유럽 쪽에서요. 동남아시아 쪽을 예. 가는 거를 그 지구본을 놓고 선을 쫙 그으면요.
최단 기간 아니에요?
네, 그 우크라이나 위를, 우크라이나 위를 딱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단거리. 우크라이나를 피해서 가려면 아무래도 기름이나 뭐 이런 게 좀 더 들어가니까 시간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가다가 격추가 됐으니까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쐈다. 격추됐다. 한쪽은 반군에 의해서 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반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서방 측은 친러시아 반군 쪽에서 쐈다라는 증거를 막 들이대요. 네. 감청된 게 있다. 이게 이제 격추된 이후에 친러 반군들이 러시아 쪽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 그걸 자기들이 감청했다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제 쐈다.
네. 우리가 쐈다라는 걸 보고한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반군 지역에서 미사일이 올라가는 그걸 탐지한 게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방 쪽이 그 정보도 들이내고 있는 거고, 고상공 비행기 격추된 상공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상에는 우크라이나 군대에서는 그만한 미사일이 배치된 게 없다. 한 세 가지 정도 증거를 대면서 러시아에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막 공세를 퍼붓잖아요.
It's pretty clear that this is a system that was transferred from Russia in the hands of separatists. We know with confidence.
그거는 그동안 왜 크림 공화국 막 합병 당하고 이럴 때 서방 쪽에서 좀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스나 이런 걸로 네. 묶여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뭔가 반전의 계기를 잡은 거죠.
서방이 모처럼 아주 그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어디가 있냐면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했잖아요.
암스테르담에서 그렇죠? 출발하는 바람에 말레이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 사람은 29명밖에 안 탔고 198명이 네덜란드 사람이 됐어요. 네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강소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표적인 네.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뭐든지 다 잘하잖아요. 뭐 비행기 잘하고 잘하고
아니 그럼 이거 축구 보세요. 이거 축구 네. 네덜란드 정말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덜란드가 얼마나 집요한 나라냐면 그 크로아티아가 EU에 편입하려고 할 때 크로아티아의 90년대 유고 사태 때 전범들이 좀 있어요. 그 전범들을 네덜란드 유고 형사재판소에 내놓지 않으면 자기네 끝까지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굉장히 그럴 때 원칙을 내세워서 끝까지 관철시키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지금도 아마 서방 세계 중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네덜란드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한 입장이라면 이제 그 반군에 대해서?
그 반군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서방은 모두는 이 반군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러시아가 뒤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러시아하고 서방의 싸움이지 이게 뭐 우크라이나 반군과 정부군의 싸움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인데요. 저는 이 사태가 러시아 푸틴, 특히 푸틴의 거대한 몰락의 서막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벌써 앞서 나가는 언론은 이 사태를 그 혈기격추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봐가지고 네.
당시 여객기는 사할린 상공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안에 있던 승객과 승무원 269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여객기를 정찰기로 착각한 소련 전투기에 공격을 받은 겁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대결 구도가 막바지 절정으로 치닫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이 몰락한던 결국 칼기격추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그 언론들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지금 그 서방 세계에 답은 나와 있어요. 그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경제 제재입니다.
제재.
네. 그럼 러시아가 지금 경제 제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가스가 있잖아요, 가스.
러시아는 지금 기름하고 가스로 버티고 있는 건데 나머지 산업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름값에 좌우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경제 제재는 뭘 의미하냐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러시아와 모든 서방 은행 간의 계좌 동결. 그러니까 은행 계좌 같은 걸 더 이상 못
아니 근데 사실 뭐 기름이야 어쨌든 뭐 사우디 거 쓰면 되고 뭐 영국 거 뭐 북해산 브렌트유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가스는 직접적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방에서 가스를 그 안 쓰겠다고 하면요 여기저기 대체로 할 수 있는 가스는 꽤 있어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그동안은, 가격의 문제예요.
그동안은 네. 이제 그 미국이 가스를 외국 수출을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세일 가스가 개발되면서 좀 숨통을 터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때문에 유럽 전체가 좀 러시아에 이렇게 딱 목줄을 쥐고 있는 잡혀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러시아라는 나라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러시아는 통치에 있어서는 스탈린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굉장히 스탈린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은요, 완전히 유럽적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주요 뭐 부호들, 그리고 당 간부들, 뭐 행정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을 다 어디서 유학을 시키냐면 영국에서 유학을 시켜요. 그리고 여름에 휴가는 어디로 가냐면 남프랑스나 북이탈리아, 돈 조금 가진 러시아 부호들은 전부 생활이 완전 유럽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경제 제재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 유학비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 제재를 끊어버리면 당장 유학비도 송금을 못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거의 맛을 막아줄 충성심이 이제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의 소련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이제 강변처럼 그렇게 시나리오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칼기랑 좀 다른 게 그때는 러시아가 직접 소련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러시아가 직접 했던 거고 이거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반군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반군 게릴라들이 한 거란 말이죠. 또 189명이 죽은 네덜란드가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잘 지내왔어요. 지금도 푸틴하고 네덜란드 수사인가요? 세 차례 통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조율을 해나가는 걸 보면 아주 싼 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제재를 가하는데.
중국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중국이, 네. 중국이 어쨌든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내면 시간을 끌게 돼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세게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고 할 텐데 과연 그만큼 가질지는 지금부터 이제 오바마와 푸틴 네. 간에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 오바마 집권 기간 내내 러시아나 중국이나와의 외교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뭐
시각을
시리아도 있고
보고 있어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오바마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재선했지만 차기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려면 이 사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승부가 안 난다. 네네. 왜냐면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레이건이 부시한테 그 8년하고 넘겨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외교 정책의 승리였기 때문이거든요.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역사상 가장 허약한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론이나 평가를 많이 제기하는 중인 이른바 네오콘이라고 왜 한때 그 아버지 예. 아들 부시 때 득세했던 네. 세력들이 있어요. 신보수주의자라.
매파 아닙니까? 매파.
그래서 네. 미국에 의한 세계 질서 이걸 아주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
빅체니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 네오콘들이 자꾸 이제 추동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판을 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미국이 그럴 여력이 있느냐가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동북아에도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한테 자꾸 무장하라 그러고 집단 자위권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견제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전선을 동시에 운영할 만큼 힘이 없어요. 미국의 여론전을 통해서 밀어붙이겠습니다만 판이 완전히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체첸이나 그루지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하고 직접 내전을 치렀는데 그루지아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TV쇼에 100분쇼 뭐 비슷한 TV쇼에 나와가지고 직접 러시아와 내전을 해본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하.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희망과 용기를 준 거예요?
국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국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와의 그 전쟁 상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외국에 친척이 있거나 누가 그러면 항상 전화하고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상황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국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가 지금 이 말레이 항공 사건의 그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네.
그런 말이죠. 저희가 오프닝에 지금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야말로 뭐 진짜
아비규환이네요, 아비규환.
아주 스테디한 하얗고 네. 아니겠습니까? 가자 지구에 얼마 전에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일주일째 공습한 데 이어 지상작전까지 펼치며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희생자 수가 벌써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18구의 시신이 줄줄이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경찰 수장의 일가족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مش عارف ما شفتوش انا يا عم بقينا في الدار احنا لا ان في الصواريخ ولا ان في عادي احنا ده كل ماشي مسالم يا عم كلهم مسالم كل الماشي ولا صاروخ بطلع منها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전의 참상을 담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진들인데 피해자들이 뭐 대부분이 뭐 이제 뭐 여성하고 이제 뭐 네. 어린이들이라고 하니까 아기가 이렇게 다친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 소녀인데 이스라엘 경찰한테 두드려 맞아 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됐어요. 네.
이스라엘 경찰 한 명이 배 위에 올라타고 다른 경찰은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더니 분화발로 여러 차례 걷어찹니다. 소년의 부모는 퉁퉁 붓고 멍든 아들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또 덴마크 언론인데 이제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할 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그 폭격을 보고 환호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이랬다. 야, 이게 사람들이 맞느냐, 뭐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비난의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덴마크 기자만 지금 스테롯 시네마, 스테롯 극장이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미국 네. CNN의 기자도 트위터에 비슷한 걸 올렸어요. 아, 불꽃이 피어오르면 환호하고 막 맥주 마시면서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CNN에서 이 기자를 중동 특파원인데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지사 쪽으로 전부 발령 내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의 힘이 세니까. 아하. 그렇다라는 거죠.
원래는 예전에 네. 2000년 동안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네. 강제로 이제 내쫓겨서 2000년 동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다가 네. 2차 대전 때 무슨 뭐 저기 뭐 선포인가 무슨 조약이 있었잖아요.
1차 대전 때 벨푸어 선언이 있었고요. 아. 영국 외상이죠. 영국 외상이 그 유태인들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그 1차 대전에서 좀 도와주면 유태인들의 국가를 이스라엘 이라고 불리는 지역에다 건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20년대, 30년대 계속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1927년에 한 15만 명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 그때 아랍이 한 7, 80만 됐으니까 뭐 인구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때 무슨 변수가 터지냐면 유럽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되게 쫓아내잖아요. 그중에 한 20만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48년에 유엔 결의에 의하면 땅을 어떻게 나누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56%, 팔레스타인이 43%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나라를 만들기로 이제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인구는 아랍계가 160만이고 유대인이 60만이니까 인구 비례하고 나라의 점유 비율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후에 또 중동 전쟁을 네 번이나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 거치면서는 점점... 이스라엘이 78%를 먹고 팔레스타인 25%밖에 안 돼요. 근데 22%도 저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못 나오게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뺑 둘러서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벽을 쌓아놔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때려버리면 좁은 회랑이거든요. 고구마처럼 요만한 가자 지구인데 거기에 엄청난 한 155만에서 160만이 살고 있는데 그게 차로 가도 한 시간이 안 걸리는 땅인데요. 거기다가 때려버리면 사람들 죽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근데 알고도 때리는 거예요.
일단 이 인구적인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왜 내부적으로 사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계속 내전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가자지구라는 지역이 요 이집트하고 붙어 있는 요 가자지구라는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한 16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기 뭐야 세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네, 다 그냥
그 거기다가
벽을 쳤잖아요.
벽을 쳤어요. 네. 그리고 이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불리는 이쪽에 26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전체 안에 인구가 700만이 있는데 네. 그중에 600만 정도가 유대인이고 100만은 또 팔레스타인입니다. 어허. 이 팔레스타인 세 군데의 사람 수를 합치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유대인 수하고. 이게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훨씬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인구는 별로 안 늘고 있거든요. 2016년이면 팔레스타인 인구 수가 유대인 수를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 저기 이 비유가 맞지 모르겠는데 남아프리카 백인하고 이제 뭐 흑인 뭐 그런
바로 그겁니다. 이 팽팽한 대립의 그 기저에는 그 인구 숫자에 대한 그 우려가 깔려 있는데 가자 지구의 150만 중에서 50%가 14살 이하입니다. 나머지 50%가 14살 이상인데 그 14살 이상 중에 반은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차별 폭격을 하면 80%쯤 여자와 어린이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인구 구성에서 아랍이 팔레스타인 쪽이 더 많아지는 거를 가장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점진적 집단 학살이다. 인종 학살이다. 그러니까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그 성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것 자체가 그 성경이라는 걸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름 자체가 원래 구약 그 창세기 뭐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가나안으로 불려요.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뭐 그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데 2000년 동안 딴 데 나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시에 와르르 몰려들면서 어느 순간에 몰려들면서 이게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고 몰려든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만주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2000년 전 뭐 2000년도 아니야. 15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만주 땅 내놔라. 여기 고주몽과 광개토대왕의 땅이었는데 우리 땅 아니냐 이러면서 내놓으라 그러면 중국이 내놓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이라는 게 뭐 고대 예루살렘에 있던 도시 이름이라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유태인의 나라를 건국하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시오니즘이죠.
실제로 시오니즘의 근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히틀러한테 그렇게 집단학살, 인종학살, 그게 삭살됐기 때문에
암묵적인 보상을 해준 거예요.
거기 가서 땅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히틀러한테 압제를 받고 학살당했던 유태인 한파와 이스라엘을 건국한 한파는 종족적으로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유태인이 한 1500에서 18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200만원이 아시케나짐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러시아의 남쪽 초원지도 초원지대 카자르 왕국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카자르 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받아들여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쫓겨가지고 유럽으로 다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아시케나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절대 다수예요. 1200만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의해서 인종청소 당한 사람들이에요. 학살 당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종은 뭐라 그러냐면 세파라딤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스페인을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건국한 주세력이고 사실은 학살 당한 사람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희생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국하는 명분을 찾으니까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거예요. 혈통적인 걸 따지지 않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유태인하고 결혼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받아들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 그래가지고 존재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적으로나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한 제노사이드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그래가지고 강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무슨 인권이니 뭐니 그런 얘기 서구적 시각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통해요.
그런데 네. 이게 팔레스타인은 무슨 힘이 없어요. 우선은 뭐 물리력이 있어야지 들이댈 거 아닙니까. 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영국 언론이잖아요. 타이슨이 어린애를 내놓고 두드려 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원사이드한 거예요. 이건 학살이에요. 예. 전쟁이 아니라.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항상 이제 불안불안한 지역이었고 이런 어떤 그 불합리함도 있고 약간 항상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 10대 소년 3명이 이제 실종이 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예.
지각길에 실종된 지 18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이프라와 샤르 프랭클.
하마스의 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마스는 부인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뭐 피해 보복이 시작된 거죠. 예.
16살인가 17살인가 그런데 그런 애가 막 죽었는데 죽은 애를 또 부검을 해서 보니까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 이런
다이어트가 나온 거예요.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또 팔레스타인 소년 죽인 혐의로 극단주의 유대인들 6명을 체포를 했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로켓포를 몇 발 날렸나 봐요.
네.
로켓포를 한 150발 날렸는데 이게 로켓포가 이게 굉장히 싸구려거든요. 한 발에 80만 원짜리면 거의 그냥 로켓포기만 하지 무슨 뭐 조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니까 150발을 쐈는데 실제 도심지구로는 한 50발밖에 안 날아가고 100발은 다 딴 데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50발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요격 시스템 거의 다 잡아내가지고
이스라엘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발사된 미사일의 궤도를 분석해 위협이 되는 미사일만 골라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80만 원짜리를 잡는 게 아이언돔. 그게 한 발에 5천만 원짜리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사실 이제 미국이 사실은 개발해 준 거예요.
아이언돔.
그렇죠. 미국이 한 10억 달러를 지원을
지원해줬으니까
만들어낸 거니까.
이스라엘식으로 보면 공격은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 로켓포로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건 아이언돔이 다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고 이스라엘은 그 공습에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공습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건을 팔레스타인은 하나도 못 맞고 그냥 민간인들 피해가 나니까 지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그 일방적으로 깨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방군처럼 무기를 대주는 데가 있으면 이게 방군도 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장 세력이라고 해도 무기를 두려울 데가 없어요.
야.
하마스 같은데 이게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도움을 줬던 게 후세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후세인이 예전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대줬어요. 근데 이거 몰락했잖아. 이라크가 무너지면서 후세인 제거됐잖아요. 이집트도 마찬가지. 지금 집권 세력 말고 무르시 정권이 사실은 우호적이었어요. 이게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라 그래서 하마스랑 같은 계통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가자지구 남쪽에 보면 이집트랑 오가는데 거기 땅굴이 한 천여 개 있었다는 거예요. 조만조만한 땅굴. 거기를 좀 무기를 어렵게 공수를 해서 좀 썼는데.
땅굴 밀어버렸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서 이게 싹 막아버리니까. 화면이 다 막혔는 거예요.
예.
무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쩌나 그래서 7월 8일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서 이제 뭐 받쳐주는 어떤 그런 예전에 뭐 후세인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제.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천의 고하나 마찬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은 서방 세계 이제 방조 그리고 또 이제 뭐 무기인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
아주 단적으로요.
네.
미국에서 유태인 인구를 많이 잡아서 한 600만에서 700만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학교들 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최고 명문대학교 거기에 그 6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 중에 그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아하.
그리고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한 50% 정도가 유대인이고요. 조지 소로스니 뭐 빌게이츠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뭐 금융계 뭐 로스차일드가가 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아주 전통 있는 데고 JP 모건이니 골드만삭스 대표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그 금융기관들이고요.
힘을 발휘하는 게 이게 언론하고 영화사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갈 거냐. 신들리스트 같은 경우 유대인을 굉장히 좋게 그려놨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사 뭐 한때 세계 7대 영화사 중에 6개가 유대 자본이라고
합니다.
언론, 미국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유대 자본들이 만들었다. AP, UPI, 뭐 로이터, 이게 세계 통신사들도 다 유대 자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바라, 월터스, 레리킹,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 무조건 손해보는 약자고 희생자다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 하면 박해받고 서름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데 최소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이 약자가 아니고 지금 강자고
절대강자군요.
희생자가 아니고 가해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적인 거에서 헤렘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원래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가서 싹 다 없애라 그랬어요. 뭐 진멸시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뭐 가축 아니면 재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걸 없애지 않고 남겨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타락했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전쟁을 벌이는 거에는 어떤 종교적인 확신까지도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종교적, 인종적, 인구적, 뭐 정치적 모든 이해관계가 이 전쟁에 녹아있는 거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여자 국회의원인데 네. 테러리스트를 못 낳게 팔레스타인 모든 엄마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자기 SNS에다 올렸어요.
이 여자예요?
네.
이게 정서예요, 정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
이스라엘 정치권의 정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경쇠약하고 굉장히 그 전쟁에 민감하고 사람 의심이 많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변호사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많이... 상거래에서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를 못 믿으니까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할 그러니까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뭐 저기 요즘 뭐 유대인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너무 이쪽에 대해서. 아니, 열변의 조니까.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네, 워낙 오래된 얘기고, 워낙.
전 세계 식민지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48년부터라고 치더라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 전에 제일 오래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 아닙니까? 34년 11개월 29일인가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록을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지금 깨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단 말이죠. 뭐 이번 사태는 뭐 어떻게 뭐 해결이 될까요?
해결은 간단하죠. 네.
네. 미국이 나섰어요.
미국이
나섰다.
미국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 게 아니라 이른바 유엔 해법이 그거 아니에요? 오슬로 협정의 해법도 그거예요. 클린턴이 했을 때도 한 지역에 두 나라가 공존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 뭐 지지율이 이제 뭐 40%대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그 지지율이 떨어진데 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인사 참사인데 그 인사 참사의 뭐 주범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기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실체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만만회. 그 만만의 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혜 전 비서실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숨바꼭질,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실세, 정윤회를 찾아라.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요즘 이제 언론에 이제 조금씩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정윤회라는 분이 또 혹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에요. 완전 그 흑백 사진 있잖아. 이분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
웬만하면은 요즘 이런 사진이 이렇게 있지가 않거든요. 다 그래도 칼라로 돼 있는데 이분 사진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공개된 뭐 와이파로 이렇게 찍은 사진, 뭐 안받쳐서 찍은 사진 있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더 신비감을 더 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정윤회 실장 사생활 관련돼서 최태민 목사 이제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 최태민 목사가 이제 장인이신데 정윤회 전 비서실장이 부인 이제 최모씨 이혼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왔습니다.
정윤회 실장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공식직함은 없는데 그냥 정윤회 씨 혹은 이제 정윤회 전 비서실장.
박지만 그 회장이죠. 동생. 신동생은 박 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박 회장과 정 실장 간의 갈등이다. 흔히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윤회 씨에 대한 기본 이력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태민 씨의 사위예요.
네네.
연배는 54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향, 뭐 학교 이런 건 다 미스테리인데 지금 그나마 알려진 데를 찾아보니까 강원도 정선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학은 뭐 연세대학교를 나왔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를 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때 왜 그 문창극 그 총리가 때문에 서울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김진
아니라고 아니라고
때 본인이 서울고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네.
독일 유학을 갔다 온 뭐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은 잘 안 되는 사실입니다.
네네.
이분은 97년에
굉장히 이거 신비스러운 인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 보궐선거로 처음 전개 진출할 때 그게 98년이었던가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을 본인 말로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표 시절부터 없으신 게 아니고요. 미래항공연합이라는 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으로 돌아가고 나서 고점부터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쭉 안 보이다가 뭐 강남팀의 뭐 이런 얘기들 꾸준히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워낙 대통령이 정윤회 실장을 신뢰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밑에 있는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3인방을 채용한 사람이 정윤회 실장
지금 3인방이 어떤 옛날 상사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네. 위에 직속 상관이었죠. 그런 인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2007년 청문회 자리인가요?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뭐 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최근에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쟁점화 시킨 거는 박지원 전 대표가
만만해.
만만이라는 이름을 네. 썼고, 만만해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만회
만회 상환이라는 그 이제 박지만 만을 빼고 만회 상환이라 그래서 다시 이제 시도를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전 실장과의 만남에는 당연히 이제 이분의 장인이시든 최태민 목사가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연관이
없겠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태민 목사는 14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후에 당시 이제 그 퍼스트 레이드 역할을 했던 박근혜 네. 명예한테
상심에 빠져 있던 네,
상심에 네. 빠져 있던 거기다 편지를 여러 차례 써가지고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 자리 그때 이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단체를 같이 했거든요. 최태민 목사는 1994년에 죽었는데 80년부터 94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인 시절인데 이때는 이제 영남대학교 재단 그 이사장 자리와 유경회 이사장 자리를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남대와 유경회의 무슨 인사라든지 아니면 그거 그 예산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또 최태민 일가가 최태민 가족이 뭔가 개입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게 90년 8월 14일에 박근영 여동생이죠.
여동생.
그 다음에 박지만. 이 사람이 연명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 보낸 게 있어요. 탄원서를 보낸 게 있어요. A4 용지 12장인데요. 탄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언니는 최태민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다. 저희 언니와 저희들을 최씨의 손아귀에서 건져달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경비원을 언니에게 붙여가지고 형제간을 갈라놓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절절히 쓰고 마지막에 비위와 전형을 18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쭉 다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간에 신뢰관계가 있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네요.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회 전 실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혼 조건을 보니까 이혼 조건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이색적이네요.
헐리우드스럽죠.
예. 결혼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이혼제는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
네. 예. 이혼도 사실은 숨겼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그냥 줘버렸어요, 사실상.
일종의 이제 조정 신청할 때 계약을 맺은 게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결혼 생활에 있었던 것들은 비밀에 붙이기로 한다. 이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지? 라고 해서 온갖 시나리오가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요. 어쨌든 정윤혜 씨는 계속 본인을 부인하고 있고 뭐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직책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윤혜 씨가 계속 이렇게 지목이 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 뭐 있겠죠?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문제죠. 네. 이제 인사 문제가 청와대 내부의 인사위원회나 인사라인을 통해서 올라간 흔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바깥에 있다. 뭔가
누가 추천하냐?
모르는 비선이 있다. 그 라인을 통해서 뭔가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짐작을 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충을 쭉 따져보니까 그만한 역할을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선 가까웠던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윤회라는 사람한테 주목을 하게 된 거고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거나 야당이 주목하게 된 거는 시사저널이라는 데서 이번 3월에 금년 3월에 정윤회 실장이 박지원 회장을 미행한다. 이게 특종 보도된 적이 있어요. 단독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그치니까 정윤회 실장이 시켜서 했다. 라는 자술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여러 장을. 재밌는 거는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익명으로 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문고리들이 박 회장을 굉장히 견제하더라.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민정에 있을 때 박 회장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다. 그런데 정윤회 실장에 대한 얘기는 심심찮게 들리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박 회장은 움츠러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날개를 못 펴고 박 회장이 추천했던 인사들은 다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박 회장 쪽, 이렇게, 그쪽 추천으로 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못 들어가?
네, 못 들어가더라고. 박 회장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어떤 그, 땅, 어느 선에서 막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윤희 씨가 말이죠. 최근에 중앙일보 이제 그 김진, 논설위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막후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이, 느닷없이 어디랑 인터뷰를 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 김진 선배가 문자를 넣었더니, 밥이나 먹자 해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윤회 실장 전화번호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김진 선배 어떻게 알았는지도 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있어요.
그쪽에서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서 먼저 김진 선배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 지금 뭐 만만해니
뭐니 만에 상하니 하는데 아하. 뭔가 부인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 뭔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네. 그거는 뭐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일단 수그러들 문제인데 아까 말한 미행권. 이 건이 내부에서 상당히 뭔가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회장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행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혼냈겠죠. 그럼 설득력 일을 한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정연혜 실장이 상당히 공경한 상에 빠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인터뷰에 보면 특별 감찰관이 넌 민정이든 나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막 항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곧 이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될 거거든요. 이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할 일은 정윤호 실장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거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뭐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으로 사촌이네, 인척, 친인척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게 특별감찰관 임무니까 딱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사촌도 아니야. 친인척도 네.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윤혜 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들려온 얘기가 이제 정윤혜 씨 이제 딸이
고등학생이
예, 승마 옆에 뭐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뭐 국가대표로 선발했는데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주의 마장마술장에 있어서 마장마술 항상 거기서 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마장마술 하는데 거기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경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아, 1등에 대해서
네.
근데 마장마술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보니까 심판의 어떤 그 의견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이걸 뛰고 뭐 이걸 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피겨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피겨 스케이팅처럼 정말 말하고 사람이 얼마나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재벌 아들들이 이걸 많이 해요. 왜냐면 좋은 말을 타면 이게 성적이 좋거든요. 아하. 심판들이 좋게 봐주면 굉장히 점수가 좋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리에서 이제 딸이 2등이 되니까 1등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다는 네, 얘기죠.
막 조사를 하고 어. 막
작년 6월에 이제 그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했는데 이제 딸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5등인가 하는데 앞에 한 사람이 1, 2등을 겸하게 돼서 4등까지 뽑는데 들어가게 된 거거든.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왜 점수를 잘 줬냐. 아하. 그래서 또 특혜 시비가 난 거죠.
뭐 여러 가지 구설이 있는 거죠.
뭐 말이 뭐 15억짜리다.
진짜 비싸 그러고. 뭐.
아, 얘기들이 많네요.
승마는요 대표적으로 말이 하는 운동이에요.
뭐 하나만 쌀로 밥 찍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계획하는 것보다 주로 말이 하는 운동이라서
안장 얻는 거죠 뭐 안장 네.
비싼 말 타면 좋은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밥도 좋은 살로 하면 잘 지었죠
아니 그럼 저기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겠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나오겠죠
정연혜 실장이 저는 김진 논설위원과 인터뷰한 건 실수라고 봐요 안 했어야 돼요 이게 한번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꼬리를 물고 나와요 이거는 저는 본인이 전략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에 김현철 소장이 YS 때
그렇죠.
예, 딱 지금 사례가 있죠. 막 구설났을 때 인터뷰를 딱 이런 식으로 하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였어요. 지금 이 인터뷰도 느낌이 딱 그래요.
그래, 자, 한줄로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할 문제라고 봐요. 본인이 특별감찰관이든 민정이든 본인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저는 해서 야당의 요구가 부당한지도 확인하고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지도 확인하고 실체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씻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정윤회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뭐예요?
아까 에너지로 그 저기
뭐다냐
이스라엘 얘기 다 쏟았어요.
약간 오버한다 싶더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무슨 알자리자 방송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얘기를 확 그냥 확 열성을 들여서 물론 뭐 그래서 뒤에 가서는 뭐 지쳐가지고 뭐 별 얘기를 안 하네.
자 지금 말이죠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이제 논의를 이제 여야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무시한 느낌이 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처받은 유가족들한테 그런 불똥이 지금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억측과 오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유가족을 울리는 세월호 특별법 과하거나 혹은 이상하거나 입니다. 일단 그 단원고 학생들의 그 특례 입학 얘기가 일단 나와서 또 시끄럽거든요. 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특례 입학은 사실은 그 세월호 특별법과는 무관한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볼 거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네.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을 놓고 지금 유가족들끼리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 특례입학권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아하. 워낙 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뭐.
네, 공부를 못했으니까 사회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 갈 때는 약간의 특례를 좀 주자.
네, 고3 학생은 이제 500명. 하고 그렇죠. 뭐
희생자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그렇죠. 예.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 20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특례 입학을 해주자는데 정원에 입학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정원 내가 아니고 정원 외로 입학을 시켜주자는 건데 1%로 한정을 하고 전체 예. 또 그거조차도 결정은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강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SNS 상이나 인터넷 상으로 워낙 시끄러워진 거죠.
대학 입시 때문에 또 우리나라 또 굉장히 그래요. 시끄러워지니까. 네. 예. 강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때요? 찬성이요, 반대요?
아니 저는 뭐 반대인데. 네. 왜냐하면 그 이게 설레가 되면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그분들의 네. 마음을 뭐 위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예. 아니, 설레가 되면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이제 특례 입학이 주가 되고. 정시 입학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아니, 그 설레가 하나 있었어요. 네. 설레가. 그러니까 설레가 하나 있었기
이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계속 생기는 데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곧 수험생들이고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유가족들이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왜 그 무슨 무조 특목고로 해달라. 그것도 유가족들이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외고로 바꿔달라. 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유가족들이 원한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뭔가 좀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가족을 비난할 일은 절대 아닌 거고요. 저는 정원의 입학이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들어간 사람들 티오를 잡아먹진 않아요. 게다가 대학이 결정권을 위임된 대학에 위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원 외인데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정원 외나 또 대학교 졸업하면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된다.
아니 그게 왜 피해가 아니에요? 정원 외 정원 외로 받는 학교 학생들만 가지고도 얼마나 박터지는데요. 정원에는 정원에끼리 다투거든요.
아니니까 정원에를 뽑는 규정이라는 게 일반 학생들은 정원에
아니니까 저기 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애들 뭐 이렇게 해서 정원에로 뽑잖아요. 그 정원에가 요새 엄청나게 치여.
아니 그래서 저는 네, 그 부분에 경우에. 대해서는 별.
근데 그 정원의 애들은 난리가 나요 이것 때문에. 그 정원에 정원 티오를 먹는 거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특혜를 보는 거잖아. 정원외로
생폐하게 지금 나뉘어서.
아 이건 논쟁해야죠. 네. 네. 토론하고요. 토론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더라도 서로가 좀 이해하면 되는데 네.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유가족들이 뭔가 특혜를 원한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뜻으로 고쾌를 하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온 거를 뭐 외고로 또 이제 전향을 뭐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뭐 사실 무산이 됐는데
안산시에서 꺼내
경기도 하고 안산시에서 문제를 꺼냈었는데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졌으니까
단원고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재정 교육감이 사실상 반대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라진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제 뭐 특례 입학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단원고는 뭐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졌으니까 외고로 바꾸자 이런 것도 사실 어쨌든 유가족의 어떤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의사자 전원 의사자로 해달라는 얘기도 유가족들이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들어갔고요. 다른 명칭으로 지금 살려주는 걸로 뭐 바꿔놨죠. 의사자가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비난인 게 또 유가족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정치화된 거죠. 정치화돼서 정쟁의 대상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데요. 마치 야당은 이 문제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하고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벌써나려고 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양쪽 세력을 지지하는 쪽도 다른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사회 책임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좀 그만해라 어지간해라 이런 비판도 막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보수적인 어머니 단체들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이 문제가 정치화, 이 정쟁의 수단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지는데 저는 이건 우리 정치의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하여간 이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썰. 할 사건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긴
그렇죠.
한데
예. 뭐건 뭐 누구나 다 막
예. 그런데 생각이죠? 이제 조금 이게 방향이 조금 우려스러운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5.18 진상규명이나 5.0 청문회 이런 데서도 기소권 수사권 가졌던 예가 없어요. 독재정권하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관해서도 기소권 수사권을 가졌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갑자기 기소권과 수사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럼 차라리 특별검사를 임명하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법제는 그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다 해서 하고요. 그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그게 미흡하면 여야 정치권이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별검사가 또 합니다. 세월호 준상조사위원회라는 데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건 이건 특별검사를 하자는 얘기인데 왜 이 특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데서 특별검사가 돼야 되는 건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따로 임명하면 되는데
유가족들은 4.16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만든 데가 대한변협에 세월호 참사 특위를 만들어놨어요. 그 특위에서 이 법안을 주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무슨 법 전문가가 아닌데 뭐 대단히 자기들끼리 막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안을 만든 게 아니고요. 대한변협에 있는 특위 차원에서 만드는 거고 거기에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때 주임검사였던 분 김지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나 뭐 의문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과거에 만들어봤는데 어느 선까지 가다가 벽에 딱 부딪힌 게 뭐냐면 당사자들이 다 발뺌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특히 정부기관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려고 할 때는 수사권이 없으면 벽에 부딪히더라.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건데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한 거 아니자라는 문제집을 담은 거고요. 이것도 과거에 전례 없이 예외적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세월호 참사가 예외적인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관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지휘권을 막론하고 다 만나서 진상을 밝히는데 저는 1차적인 목적을 둬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수사권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수사권을 줘서 그 문제가 복잡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상조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 저도 좋다. 그러나 과연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겠다는 건 진상조사를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는 자기네가 검찰처럼 하겠다는 건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다 특별한 사건이죠. 그럼 그 사건마다 매번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아니 그럼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 있잖아요. 거기에 여야의 어떤 뭐 의견도 갈리죠.
갈리죠. 그러니까 여당 안 된다. 여당에서는 안
여는
된다.
여는 안 된다. 예. 여는 안 되는 대신 뭐? 여는
그러니까 자료 요청권 같은 거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야는 뭐예요? 야는
자료 달라
수사 기소권 다 인정한다는 얘기?
기소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수사권까지는 주장하는 쪽인 것 같고
국회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국회도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도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소권까지 달라는 건데
그 사람들 어쨌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사고가 터지든 정부한테 뭐든지 요구하는 일이 그럼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고, 이를테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 헬기 사고가 났잖아요. 광주 시내로 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고의 피해자들 다 똑같은 요구를 했을 때 다 똑같이 받아줄 수 있는 수준에서의 법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소장님.
글쎄요. 저는 이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희생자 관점에서는 게 답일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